교회 연합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특강도 듣고 설교도 듣고 했지만 아마 저희 교회 교인들은 처음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제가 평소에 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덕수 목사님 또 심호하시는 우리 현산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송하고 특별히 시편 찬송으로 같이 찬송을 하니까 뭐 다른 교회 온 것 같지 않고 또 우리 양희문교회에서 또 설교하는 것과 크게 제가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신앙 고백, 신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또 실천으로 나아가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들에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데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믿는 대로 요약한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형성되고 또 그것은 한 개인의 그 일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교회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교회의 회의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증하는 그러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나는 무엇을 아는지는 모른다. 신앙에 관해서. 나는 이 신앙 고백에 관해서 나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 믿음의 내용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신자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요리 문답도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묻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도 넓은 범주에서는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내용대로 우리 삶을 경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소요리 문답 굉장히 유치한 거, 굉장히 초보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소요리 문답이 왜 소요리 문답이냐 하면 정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도리들을 더 이상 간추릴 수 없을 정도로 간추리고 그 중요한 교리의 골자들을 이건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골자들을 간추리고 요약해서 제일 작게 컴팩트하게 만든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요리 문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신자라면 다 알아야 되고 그 구조도 알아야 되고 1문부터 시작해서 어떤 논리로 107문까지 쭉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장로교회 신자라면 특별히, 왜냐하면 이게 교리 표준이고 이게 우리 헌법이니까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며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에 우리의 삶을 잘 기초해서 거기에 정초된 그런 삶을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살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교리의 골자들을 쭉 지금 공부하기 전에 왜 소요리 문답의 그 작성자들은 이 질문을 묻고 있는가?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 목표 또 삶의 또 신앙의 그 목적을 점검해 보도록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는 당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까? 당신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서론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 고백의 결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면서 또 서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묻고 답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적어도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에게 있다. 삶의 의미도 하나님에게 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기에 내 삶의 가치가 있다. 내가 이게 사는 이유다 이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참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목표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높이고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결국 자기가 목적인가?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명확한 경계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에게 두고 결국은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결국은 둡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목표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확한 배지입니다. 신자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할 때도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해? 정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당신의 삶을 두었나? 정말 그게 당신의 신앙 고백이냐? 이게 그냥 소혈이 문답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게 정말 너의 신앙 고백이냐?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도대체 계속해서 묻는 게 이문에서는 그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냐 그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 3문에서 뭘 그렇게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것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4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진실하심, 거룩하심과 뭐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래? 그럼 5문에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누구신? 어떤 몇 분이나 계시는? 한 분이십니다. 6문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7문. 하나님 8문. 하나님의 작정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의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까? 창조란 무엇이냐? 9문. 하나님 창조하시는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의 섭리란 무엇인가? 10문. 계속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넌 어떻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소율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언제나 명확히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목표, 장단기,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은 이 큰 목표 아래 다 둡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그 목표 아래 모든 목표가 다 굴복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오늘 설교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실제로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본래부터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영광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도 인생도 본래에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없습니다. 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모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로 말미암았고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 16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영광을 영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이성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 당신 정말 하나님 좋아?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해?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된 것,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거워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소열이 문답, 일문답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앙 고백의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자기에 그런 것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위로고 돈이 자기 사랑 아니에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은 뭐 취미 생활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그게 뭐 자기 사랑이에요. 취미 생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런 것은 궁극적인 기쁨과 위로는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얻으려고 온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뭘 가지면 좀 행복해질까, 즐거워질까.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 노력을 다 기울여 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도는 미친 짓이었다고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조성해보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연못도 만들고 종들을 부려보고 소떼와 양떼도 가져보고 노래하는 그런 남녀도 거드리고 은, 금, 각종 보배, 진귀한 물품들, 명품들 가져보고 왕후와 후궁들을 천명이나 거느려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신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자들. 신자들 많이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만족, 이 기쁨을 모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이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소일이 문답, 일문답이 우리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은 단순히 그러하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이 각자의 신자의 삶에 굉장한 결정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 굉장한 결정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그 신앙 고백 우리에게 또 그것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 고백을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굉장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기에 이 목표 아래 나의 모든 삶이 있으니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심을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 굉장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나의 삶은 그저 나의 삶이다. 나는 이런 고귀한 그런 신자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의 삶은 나의 특별히 삶의 목적은 아직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리지는 못했다. 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때로 저도 그 교회에서 세례교육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일문답을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가? 그 의미를 정말 알고 고백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뭐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된 데서 이제 귀환해서 사실 뭐 포로됐다 그러지만 이제 그 상태 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바사 제국 안에서 그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해서 바사 제국을 떠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민 가는 거 굉장히 큰 결정인데 뭐 돈벌이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총 뭐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그 귀환자들 뭐 나중에 보면 한 5만 명 제사장들까지 되는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젊음이 없습니까? 자기 인생의 비전이 없습니까? 목표가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해보고 싶은 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20대면 그 사람들도 자기 20대 있고 우리 30대면 그 사람들도 30대 해보고 싶은 것 있습니다. 자기들도 버킷리스트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보존하고 복음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흥황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재건됐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이 일이 그 성전의 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굉장히 의미 있다. 내 인생을 우리 가문의 인생을 여기에 드리자. 굉장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목표고 나는 이것 때문에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청춘 다 가버리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서 흙을 짊어지고 돌을 깎고 돌을 하나씩 올리고 졸지에 정말 공사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서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한 거의 한 470, 8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젊음은 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이 보존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이해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그 했던 그러한 기도를 보면 너무나 정확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그 진리의 빛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걸음이 돼서 우리는 굉장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일문답의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이렇게 켜서 봤는데 무슨 저기 프로그램 이름 기억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분식집에 조그만 분식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분식집 35년 동안 어떤 이제 지금 이제 할머니가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분식집에 그 소문난 떡볶이 육수 만드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끓인대요. 매일. 이분은 손톱에 매니큐 발라보는 게 소원이래요. 한 번도 안 발라봤대요. 매니큐. 3시간, 4시간. 생각 그거 보면서 야, 참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낫다. 3시간, 4시간 매일 한 가지 일을 예를 들어 3시간, 4시간 제가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말씀만 보고 어떨 때 막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완전 떡볶이 목숨을 건 사람 같아요. 특히 육수 뽑는 이게 없으면 안 된대. 아무것도 못한대요. 장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썼는지 허리가 다 굽어버렸어요. 이제 할머니가 됐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난 너무 좋대요. 이걸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는 이것으로 너무 행복했다. 사람들 맛있게 먹고 가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떡볶이하고 같이 늙었어요. 인생 다 가버렸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하고 같이 늙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우리 같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떡볶이 육수 뽑는 것보다 더 가벼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에게 맡기신 직임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선을 행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이게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결국은 내가 되고 결국은 목적은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도 나의 결국 세상을 더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신앙 고백은 굉장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그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그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 한국에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 그분이 쓴 책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있지만 생존을 위한 목적은 없다.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생존의 목적은 상실한 시대. 공감 가는 말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편리한 것이 많고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했습니다.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휴대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도 삽니다. 차도 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얼마나 좋은 물건들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못한 물건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삽니다. 저는 차를 탈 때마다 제 차 탈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스러워요. 예수님도 차 못 타보셨는데 저는 산타페 타는데 야, 예수님 산타페도 못 타보셨는데 사도바울도 못 타고 아무도 못 탔는데 버스 탈 때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생존해야 하는지 생존의 목적은 무엇인지 말하자면 생존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간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뭐 세워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붕괴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높은 건물들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무슨 이 현대사회가 붕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대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의 도덕성이 붕괴되고 있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대치도 떨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 숭배와 이단 사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자살률 너무 높습니다. 자살률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노인 자살률. 20대보다도 6배, 7배가 높습니다. 늙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괴로워지고 병들고 힘들어질 때 인생의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생존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렇게 사느니 조금이라도 좀 덜 괴로울 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신앙이 없으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삽니까?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왜 사람들이 실패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 그 말이 묵시입니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자에 행한다는 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망한다는 말로 변경했습니다. 페리쉬. 그들은 망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지 않으면 방자에 행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가지지 못하면 거기에서 보아야 할 그러한 분명한 삶의 원리들을, 목표들을, 방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묵시를 보지 못하면, 묵시는 비전이거든요.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 무지는 암흑세상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무언가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류의 모습은 계속되는 전쟁과 도덕적 쇠락과 세속화, 물질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 자유주의.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좀 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청년의 모습, 당신 진짜 내가 목사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신 정말 왜 살아? 왜 회사 그렇게 열심히 다녀? 글쎄요, 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대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가치, 더 큰 인생의 목적, 최고의 그 인생의 최고의 대의 명분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과연 가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출구는 다시 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래된 그러나 가장 확실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린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목표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바라며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질 않으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죠, 당연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데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소원이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과 이 비전에 사로잡혔을 때 진정한 인생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의 장단기 목표들이 다 바뀌고 순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두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다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목표들은 그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던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모양은 다 달라요. 다 목사 되라는 건 아닙니다. 다 선교사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그러나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와 이 신앙 고백의 비전을 인해서 그들은 부지런해졌고 훨씬 강인해졌습니다. 사람이 원래 목표를 하나 세우면 똑똑해집니다.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영안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온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기회는 그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래 모든 우리의 삶을 그 목표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소일이 문답, 일문답의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갈피를 못 잡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큰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가진, 고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신자들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정말 내가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돈벌이 하는 이유가,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봉사일을 하는 이유가 다 이것이다. 내가 힘든 거 괜찮다. 내 허리가 굽어지고 내 젊음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것이 내 보람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마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얘야 이것이 사람의 사는 방식이란다. 이것이 신자의 사는 방식이란다. 너도 이와 같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의 삶을 경영해 가라 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또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시고 살게 된 것,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지만은, 그러나 생존의 목적을 상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다짐하고 이 소혈이 문답으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피를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